지난 시간에 주님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말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어떤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를 이루기를 비는 주님의 처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 자신들의 드리고 있는 기도를 비교하고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기도를 대단한 혁명가요, 반란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가만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평화의 주님을 찬양했던 군중의 반응과 달리 이러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병기들과 몽둥이들을 동원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실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는 작정 명령이 내려졌고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죄악에 길들여진 세상에 행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권력과 무력과 사악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단숨에 제압하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무리들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진리로 입증되고 있는 것을 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펜이라고 그럽니다. 펜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요, 희생이며 인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인격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도 생명이 길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딘 방법일지라도 인격적인 사랑과 희생이 무기보다 사람들을 확실히 굴복시키는 힘임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 투쟁에 역사 속에 우리 각자의 위치를 바로 판단하고 세울 수 있으면서 또한 어떤 조건과 형편에든지 주님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자세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악함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자신의 동료나 스승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은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진실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원수이기를 자처하고 대적하는 것보다도 더 비열하고 부끄러운 것은 제자인 척 하면서 스승을 욕되게 하고 아군인 척 하는 적군, 즉 간첩이 더 사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의 비극은 동료인 줄로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움을 자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바로 그런 일을 먼저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보가 되셨습니까?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은 간도 쓸개도 다 빼어 놓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욕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바보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맞춤의 인사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여러 번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은 30이 아니라 크지도 않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참으로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선생을 팔아먹고 죽은 가룟 유다를 흉보지만 사실 그 가룟 유다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둘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낮은 종의 몸값으로 이 영광된 이름을 팔아먹고 맙니다. 유다는 그처럼 많은 교훈을 듣고 배웠으므로 복음을 들을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대신에 주님을 사지로 데려갈 군인들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7절 하반절에 그랬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48절 49절 그렇거든요. 마치 야구선수들이 사인을 주고받듯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미리 암호를 짜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간교한 인사를 올립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보다 못한 예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그런 안타까운 한탄을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늘 평화를 가르치시고 화평을 이룰 것을 가르치셨던 주님 앞에 어울리지 않게 군관들마다 칼과 몽둥이를 축겨들고 차가운 눈빛을 번쩍거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저함이 없이 저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자신을 찾으시는 군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의 죽음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의 이름으로 미움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에서 반드시 자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방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입맞춤은 가장 아름다운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교회들 속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사도들의 당부는 교회들마다 편지마다 주어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6절. 그러나 간교한 자들에게는 어떤 아름답고 귀중한 것들도 악으로 사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말씀조차도 시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도 말씀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간교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다의 사악함조차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성하고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속담 같은 격언이죠.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이 폭력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요한은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 하나를 더 삽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군인들이 와서 체포를 하려고 하면 나는 아니야 라거나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군사들이 놀라 기겁을 하면서 땅에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든 상태에서 밤중까지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자 귀중한 제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여기 다 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혹시라도 한 문이 열렸다면 도망가기에 바쁘고 급할 텐데 어쩌면 열린 문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내 목숨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여태까지 봤던 것과는 너무 다른 한 죄수라는 이름의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간수가 오히려 그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되겠나.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춘다면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을 갖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전에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예수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아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7장 말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오히려 주님의 인자심과 위엄에 굴복되어 돌아왔던 하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심을 봅니다. 자,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셔서 보내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침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오늘 51절 52절 그랬거든요. 성미급한 베드로가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걸 보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을 가지고 그중 하나를 내리쳤더니 이게 귀가 하나 쏙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칼과 몽둥이로 주님께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군사들에게 해야만 한다는 성급한 판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이었고 칼에는 당연히 칼로 맞서야 한다는 율법의 확대 해석으로 베드로는 이런 행위를 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사랑으로 미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심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죠. 선으로 악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자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본래대로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실수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예수 기도를 만나기 전 서슬이 팔았던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최종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진정한 승리의 원리를 모르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악순환은 세계를 공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원수된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싸움의 화해 조약이고 평화의 헌장이 됩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이고 이성적인 과학의 원리가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의 원리임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1절에 바울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평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대 원칙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 확실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 굳은 것이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이 역사는 엄청나게 변하고 세상은 많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쓴 잔도 단 은혜도 기꺼이 받겠다는 모두의 각오가 될 때 주님의 영광은 밝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사랑으로 어두움을 정복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매 순간 그러한 자세로 악을 대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쇠사슬로도 견고한 감옥으로도 묶거나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못을 빼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지금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라 그런 말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본래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의 명칭입니다. 한 레기온, 한 영은 대개 보면 한 6천명 정도의 인원을 갖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 그러면 최소한 약 7만 2천명의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 하 6장에 도단에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엘리사와 함께 걱정하는 게하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주님 큰일 났습니다. 틀림없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영안을 가진 엘리사는 하나님 저 어리석은 것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둘러싼 아람 군대의 좌우로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종은 늘 천사들이 호위하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성경에 나타난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연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54절에 그랬거든요. 주님은 자신의 신변상의 위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음을 여기서도 봅니다. 말미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56절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호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히브리서 10장 7절이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위기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짓, 그거야 주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육신으로 조금도 우리와 다르지 않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후예들이라고 할 때 반드시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5절 56절 그렇게 기록이 되죠. 결국 군인들의 위협이나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자신을 잡는 무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자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에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던 제자들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는 안타까운 또 하나의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이고 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사랑을 빙자한 배신이나 위선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며 신앙을 빙자한 자기 성취 또한 악한 추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이전의 족장시대에도 거룩한 약속으로 이방인인 히위 족속을 속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 두 형제를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스승을 판 유다는 우리가 흉벌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내어서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무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만이 진정한 이김입니다. 자신을 사랑에 쳐서 복종시키는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며 악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이유에서 모범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고 따라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기쁘게 견딜 수 있을까?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이 역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가 355장 3절에 찬양을 진정한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진실된 찬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입술에만 요란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